지난번에 3절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요.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었지요.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이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고 다음 주에는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오늘은 예정하신 비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곧 예정하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 일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다 알게 되는 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일방적으로 선택되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반감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감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뭐 선택을 받은 분의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선택을 받지 못한 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냐. 내가 볼 때는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선택받고 왜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반감을 갖게 되는 이유를 제공한다는 거죠. 선택받았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데 그런데 선택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불공평한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잖아요.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십니까? 예정이라는 단어, 선택이라는 단어 이것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진 않습니다. 어쩌면 좀 반감의 마음으로 조금 거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조금 거역을 좀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부분 선택, 예정이라는 이 단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인간적인 발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그 발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감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 같지도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무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어쩌다 보면 뭐 재수 좋은 사람은 걸리고 재수 나쁜 사람들은 안 걸리고 뭐 이런 아주 몰상식한 전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선택입니까? 예정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게 되나요?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가나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반감을 갖고 그렇게 거부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묻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죠.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삽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또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전반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말씀하죠. 5절 전반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11절에 말씀해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돼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철저하게 지키는 원칙이 나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철저하게 지키는 원칙, 그 원칙이 뭐냐면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뭐 걸리면 되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칙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선택을 하죠. 하나님과 인간은 아예 애초부터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 차이가 있어요. 세 가지 차이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이 사이에 아예 애초부터 존재 방식 자체가 다름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뭔가 내 이성으로 풀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절대로 좁혀질래야 좁혀질 수 없는 그런 존재 방식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뭔가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우린 여기서 로마서 9장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어리로 얼마든지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좋은 그릇을 만들든 도자기를 만들든 어떤 밥그릇을 만들든 어떤 개밥그릇을 만들든 그것은 토기장이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책임이죠. 그리고 도자기나 밥그릇은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도자기나 그릇이나 밥그릇이나 개밥그릇이나 중요한 것은 이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항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순응할 뿐입니다. 그저 따를 뿐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불공평했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두 번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이미 처음부터 존재 방식이 다른 거예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짧은 지식 안에 다 담아낼 수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닙니다. 제가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여러분들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다 해석해낼 수 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에 다 담아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죠. 애초부터 존재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인간을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가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절대자이며 인간은 상대자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인간은 상대자예요. 절대선, 절대악에 대한 개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절대선, 절대악은 그 개념 정리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나쁜 것이면 악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은 상대적으로 착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착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 착하다는 개념도 상대와 비교해 보니 착한 것이지 절대적 개념으로 착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칼을 들고 놀고 있어요. 날카로운 칼을 들고 막 놀고 있어요. 엄마가 그걸 보자마자 그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칼을 얼른 가서 빼앗습니다. 엄마는 그것이 선의 기준입니다. 빨리 빼앗는 것이, 그래서 아이를 하여금 다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선의 기준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놀고 있던, 재미나게 놀고 있던 칼을 엄마에게 무참하게 뺏긴 것입니다. 기분 나쁜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렇게 인간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자기 편의로 해석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우리는 그 예정하신 비밀을 다 알 수 없을 뿐더러 어떤 항의를 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해 주심에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구속하시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그 예정하신 비밀 성자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로 이 구속이라는 이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애매모호하지요. 왜 이렇게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 중에 이 구속과 동일한 개념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그런데 속량이라는 단어 역시 쉽지 않은 단어예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구속과 속량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거지요. 일반적으로 구속이라고 하면 어떤 것에 매이는 것, 어떤 것에 묶이는 것, 뭐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구속이라는 개념은 해방되는 것,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노예의 상태에서, 죄인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로 살아간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가 거리에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다 관련이 되어 있죠. 어느 것 하나라도 다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합니까?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를 억압받기 마련입니다. 또 반대로 돈이 많다고 자유합니까? 돈이 많으면 자유합니까?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늘 가족들과 불화하고 그것 때문에 늘 이런저런 이유를 인해서 불안해합니다. 어쨌든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27일에 너무 배고파서 막걸리를 훔친 1,100원짜리 막걸리를 훔친 한 20대 청년에 대한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지역이 아니라 부산 사하구 신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오래전에 실직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모 씨가 최근에 이틀간 먹을 것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가 수돗물로 그 끼니를 때우고 그러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마트에 막걸리를 훔쳐서 달아나다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 상점 주인과 경찰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 짓을 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가 된 뒤에 전국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기술도 가르치겠다고 내가 더 후원하겠다고 그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의 온정의 손길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기에 쉬운 것입니다. 꼼짝하지 못하게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억압하기가 쉬운 것이 돈입니다.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역시 자유롭지 못하죠. 마치 건강이 좋지 못한 그 육신이, 질병이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뭔가 매이고 묶인 삶을 살아가죠. 또 생각이나 감정은 어떻습니까? 생각이나 감정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갖 추잡한 생각들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런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지, 머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그런 온갖 추잡한 생각들이 내 머리에 가득해지고 그것들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자유롭지 못한 거죠. 탐심, 분노, 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이 겪는 모든 노예의 증상들은 죄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유롭고 싶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뭔가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억압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구속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구속하는 노예의 생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넘지 못할 담으로 막혀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넘지 못할 담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비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먼저 구속의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속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7절 전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죄사함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은 절대 안전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기쁨.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그 기쁨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삶을 부러워해서도 그것을 기대해서도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죄사함의 은혜, 그 예정하신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루어지죠. 은혜의 풍성함. 7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 일을 스스로 행할 능력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그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풀어 설명할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도 없고 스스로 그런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그 일,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의,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값 없이 주어진 호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값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값 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값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값 없이 주어진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값 없이 받았으니까 이것은 값 없는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값 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값 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값 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거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것이 은혜란 말이죠.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예?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생명값이 지불되어진 결과,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생명값이 지불되어진 결과, 그것이 저는 은혜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왜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사용했느냐? 그냥 은혜면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풍성함에 대한 그 개념을 더 포함시켜서 이 본문을 사용하고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랬느냐 하는 거죠. 사람은 상처가 많습니다.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연인에게 받은 상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받는 상처, 성장하면서 받는 상처, 이웃으로부터 받는 상처, 심지어 죄로 인해 받는 상처 등등 이렇게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덮을 수 있는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단어로는 느낌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 느낌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래서 바로 이 풍성한 은혜를 가장 잘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아멘입니다. 만약에 모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허물, 내 정말 온몸에 대해 허물인데 여기 이 한쪽면만 덮을 수만 있는 거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나머지 그 허물이 보여지는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것도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예요. 세 번째는요. 그의 피로 구속하시죠. 그의 피로 구속하셔요. 7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숨을 대신 주면서까지 사랑하진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풍성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는 대단한 감동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틴 루터가 그랬지요. 마틴 루터가 얘기하기를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요. 성경을 마치 걸레를 짜듯이 이렇게 짜면 거기에서 핏방울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핏방울이 떨어질 것이다.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성경은 처음에도 피로 시작해서 끝에까지 피로 마무리를 짓는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잖아요. 그 범죄한 허물을 덮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짐승의 가죽 옷을 입히게 됩니다. 피 흘림이죠. 인간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치요? 예. 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바치는 그 장면 그리고 대신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다시 죽이고 다시 제물로 올리는 그 장면 거기에서도 피 흘림이 있었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전에 그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유월절 어린 양 첫 새끼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을 면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피 흘림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구약의 제사를 매번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항상 짐승을 잡아 피 흘림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의 제사의 완성으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의 제사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죽는 그 장면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 초대교회의 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히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는 무엇으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바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리바꿈. 이 자리바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너무도 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을 세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의의는 더 이상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되었다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자리바꿈은 예수님은 죄인이 되고 우리는 의인이 되는 원칙이 되어버렸던 거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죄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이고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정하신 비밀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란 말이죠. 이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지요. 나 때문이지요. 나의 죄물, 죄 때문이지요.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지요. 이 마틴 루터는 바로 이 자리바꿈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바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 치러야 할 값이 죄인의 단순한 죽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한 번 드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사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매번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적인 제사가 드려져야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하신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줌으로써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죄 용서가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이루어진 것은 신약시대 예수를 통해 성취된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의미도 아니고 현재형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이고 또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실제를 의미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통일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죄 용서를 받았고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어찌 찬송하리로다 하며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1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우리는 세 가지 반응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이 세 가지 반응이요.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깨달아지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반드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는 항상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찬송해야 되는 그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감동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구원받았어도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용서받은 기쁨이 다 사라질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 잠깐 우리가 겪게 되는 육신의 고통에 불과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죄의 자리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녀로서 자신을 더럽히는 죄로 함부로 손을 잡지 않기로 결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죄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본능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거룩한 본능이 너무 무뎌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거룩한 본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것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혹 어쩌다가 다시 죄를 지으면 지체하지 말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결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죄인으로 가득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들이 언제 그 죄값을 치르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언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다시 죄의 노예로 들어가지 말고 오직 사랑의 노예가 돼서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예정하신 비밀을 깨닫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8절부터 9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예정하신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 김용옥 교수,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대단히 해박하고 명석하고 대단히 말을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어떤 짓을 하냐면 목사들을 무시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 박사인 그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정하신 비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정하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아멘. 아멘입니다. 끝으로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하신 비밀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하신 비밀이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정하신 비밀이라는 거죠.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것을 봐야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구속의 사역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정하신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정하신 비밀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은 신령한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이렇게 놀라우신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그 영광과 자유를 누리게 하신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